여러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바뀌나요? 36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180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네, 새벽이라 유머를 기본적으로 넣지 않는데 네, 한번 넣었다가 큰 무리수를 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180도 예, 완벽하게 바뀌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만 잘되면 그만이었고 내 배만 부르면 이제 만족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시선에서 타인을 향한 시선으로 우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사람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또 그 사람의 지금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누고 또 도와주고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 그 공동체는 점차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말씀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소유를 내놓는 일들이 이제 끊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시작.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내놓고 또 그러면서 그 재산을 필요한 곳에 나누어 줌으로써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초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초기 교회의 모습들이 그러한 함께하는 공동체성과 또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놀라운 사회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기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유재산의 철폐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19세기 초만 하더라도 사회의 구조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사람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문제를 깊이 다루었고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4장의 본문을 바라보면서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19세기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9세기라 함은 1800년도를 뜻하지요.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칼 마크스라고 들어보셨죠? 마크시즘. 예, 그 사람의 이름이 칼 마르크스네. 이 칼 마르크스를 우리는 흔히 공산주의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고 공산주의의 아버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어떤 이념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하기에 앞서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에 앞서 이 사람은 한 세기에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였습니다. 당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한눈에 꿰뚫어 본 사회학자였고, 그리고 세계 경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그 당시에 그 세계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도 불구하고, 경제 흐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것의 맹점이 뭔지,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본, 그것을 파악한 경제학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쓴 150년 전에 쓴 자본론을 보면 그 분야와 분량이 매우 방대해서 그 책을 독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가 바라본 사회, 당시의 그 문제점들을 이 사람은 직시하고 그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던 사람이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지요. 그가 바라본 사회는 이렇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세기에, 17,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17세기, 18세기에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생산 제조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었지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손으로 장인이 손에 의해서 물건을 만드는데, 이제, 하루 꼬박 걸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제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서, 그리고 분업에 의해서 하루에 하나 만들어냈던 물건을 하루에 이제는 1,000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동수단도 이제 마차나 그런 것에 이제 의존하지 않고 동물에 의존하지 않고 기관차에 의존하면서 그러면서 그 물건들이 삽시간에 도시 곳곳에 이제 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산업혁명의 이제 사회의 변화를 토대로 또 자본주의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17, 18세기의 산업혁명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의 흐름들은 자본주의의 태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가 동시에 함께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이런 산업혁명의 결과, 모두가 다잘 살게 되면 좋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 이제 물건들을 그전에는 전혀 쓸수 없었던 사람들이 많은 물건들을 우리가 이제 산업혁명을 통해서 사용하게 되면서 삶의 질이 모두가 다 좋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근데 그러지 못했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본주의에 의해서 이제 자본가만 돈이 축적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자본을 축적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공장의 노동자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을 했지만 생활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고용한 사장, 자본가들의 재산은 계속해서 축적되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이 낳은 사회적인 현상이었고 자본주의의 민낯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입니다. 1848년 칼 마르크스는 그의 나이 30살에 프리드리히 앵글스라는 자기보다 2살 어린 청년과 함께 런던에서 공산당 선언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선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제까지 사회의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다. 이 문장은 아주 유명한 문장인데, 앞으로 자신이 제시한 해법에 대한 합리화 시키면서, 그리고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선동시키려는 그러한 문장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회는,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였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제시할 그 대안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모두 함께 투쟁하며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는 선동적인 문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다. 그래서 자유민과 노예가 싸웠고, 또 귀족과 평민이 싸웠고, 또한 억압자와 억압자가 끊임없이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한 것이 오늘의 역사다. 언제 주장했다고요? 거의 200년 전에 1848년 런던에서 이러한 주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본가를 부르주아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면서 프롤레타리아는 과거에 노예는 자신의 몸을 한번 팔았지만 그러나 노동자들, 프롤레타리아는 매일매일 자신의 노동력을 자본가인 이 부르주아지한테 팔아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 속에서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의 사회다라고 마르크스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경쟁 구조 속으로 밀어넣는 노예보다 못한 생활에 처한 노동자들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내린 해법, 그 결론은 자본가들이 소유한 사적 재산을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몰수하고 모든 사유 재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이러한 혁명, 노동자들이 일어나면서 이러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자라고 주장하고 선동한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라고 말한 사람이 칼 마르크스고 그것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작은 책자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 공산당 선언, 이 공산주의자의 핵심은 사회에 있는 나타난 이 구조를 전복시키는데 그 전복시키는 것의 핵심은 사유재산을 없애버리자. 여러분 단순히 이 사유재산을 폐지한다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을 몰수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에 있는 많은 기업들 또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이나 또 이제 그 개인이 운영하는 모든 기업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국가가 또 이제 프롤레타리아가 혁명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는 것이 바로 이 공산당 선언, 공산당 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이었습니다.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에 있어서는 이 사회와 또 경제에 대한 내용들을 매우 명찰한 시선으로 파악하고 또 말미에는 이러한 공산주의자의 혁명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사유재산 철폐가 옳은 것일까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그릇된 이상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죠. 그러나 17, 18세기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의 태동을 토대로 해서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을 때 그 자본주의의 모순을 바라보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이런 부익부 빈익빈의 심각한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의 변화, 과도기적인 상황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자본주의를 거쳐서 사회주의로 나가면서 공산주의로 나가는 게 공산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그러한 흐름이 이제 사회주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공산주의로 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200년 전에 이러한 공산당 선언과 함께 이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과거 동유럽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동유럽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잘 사는 나라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역사 속에서 그것은 그릇된 이상일 뿐이었다라는 것이 역사가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것은 실패한 사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유재산을 철폐하고 모두가 다 잘 사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 메시지가 전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한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 잘 사는 사람들 없고 모두가 다 함께 잘 사는 그러한 말씀을 내놓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공산주의자들의 생각은 잘못된, 그릇된 이상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나타내 보이는 시선과 그들이 나타내는 마음의 확장성을 오늘 말씀이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회를 개혁하면서 구조적인 개편을 토대로 해서 나의 재산을 그리고 나의 물질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은 내가 만난 은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내 재산을 내가 계속해서 고수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나와 함께 믿는 믿음의 백성이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지를 내가 함께 보고 그 빈자리를 내가 채워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분이 있으면 기꺼이 내 것을 다른 분에게 주고 또 봉투를 만들어서 또 조용히 전달해주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나타나는 것을 제가 자주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이렇게 이미 은혜의 나눔을 해주는 귀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가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십니다. 성도님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받고 또 내 것을 또 남에게 나누고 또 함께 해주는 귀한 은혜의 나눔을 지금 이미 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목이 잠겨서 죄송합니다. 목만 잠겼지 몸은 아무데도 아프질 않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핵심 메시지는 공동체의 순수성과 고결성의 강력한 임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헌금을 내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 조금만 바치고 이제 많이 안 바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면 강단에 대한 모독이고 잘못된 성경 정경이에요. 이 말씀은 그러한 메시지가 아니라 과거 초기 교회에 임재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하나님의 강력한 순수한 임재와 공동체의 그 고결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교회는 그 당시의 초기 공동체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해서 작은 죄들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 죄들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튕겨내는, 그래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이 죄를 품고 그 안에 들어갔다가 그것을 감추고 그 죄를 감췄지만 그 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그 민낯이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 그 민낯이 드러나니까 그 민낯이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 스스로 죄로 인해 스스로 무너진 그 장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재산에 대한 뿐만 아니라 다른 죄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동일하게 무너졌을 것이 바로 지금 순수한 공동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한 임재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그 거짓들, 허황된 욕심들, 삐뚤어져 있는 그런 왜곡된 모든 마음들, 그것들이 들어올 공간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 그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튕겨내서 나가는, 그래서 영혼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났고, 그 사건을 토대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5장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계속해서 은혜 공동체, 또 사랑 공동체, 나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의뢰의 교회, 홍익교회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귀한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나눔을 나누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습니까? 주님, 내 주변에 힘든 분은 없습니까? 물질적으로 힘든 분은 없습니까? 영적으로 힘든 분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또 마음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고 또 물질을 나누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아름다운 그런 나눔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또 오늘 청춘대학 청춘대학이 아니라 경로 관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로 관광을 사용해 주시고 안전한 그러한 관광이 되도록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의 강력한 은혜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 변화된 마음들, 아버지 사랑의 나눔, 은혜의 나눔, 말씀의 나눔, 아버지여 계속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닌 내 것을 타인에게 또 나누고 또 타인을 향한 마음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확장시켜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어려운 분이 누구신지,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누구인지, 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분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또 아버지 손잡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함께 나누고 하나님 계속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또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성이 계속해서 우리 홍익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그러한 공동체성들이 계속해서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홍익교회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로 관광 아버지,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떠나십니다. 오고 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근동과 마장동에 머물러 계셨던 그 삶의 자리를 이제 조금은 벗어나 이제 인천 대공원에서 그 밟는 그 시간들이 우리 어르신의 마음속에 삶의 활력이 되게 해주시고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